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몇 장을 했죠? 이사야서? 아, 7장, 8장. 아, 이사야 7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스 왕 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에서도 불구하고 그 암흑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훌륭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7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징조입니까? 이러한 징조는 하나님 스스로밖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징조를 보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타락 후 즉시 에바가 에게 하나님께서 훌륭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여제의 씨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의 씨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보를 보면 그 아담서부터 가인 아담이 아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이렇게 모두 씨가 계보의 씨가 남자의 씨로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 주님 메시아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점을 이사야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게 되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한 아이를 잉태하리라 할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천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위에 덮으시리라. 이러한 그 처녀가 씨를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 잉태는 이 메시아께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라우드? 라우드? 우리로 아담의 다음엔 남자의 씨로부터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2000년 후에 한 처녀가 징조를 이 예언의 징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출생은 우리의 주님은 특별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이시며 인자이심을 이 훌륭함 이러한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자였지만 그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영광을 떠나 자신을 낮추셨다. 참으로 이것은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만큼 생각하고 인식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이것은 큰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낮추셔서 당신과 나와 같이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계신 거 이것이 쉽다고 여기십니까? 또 그분의 출생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잘 가꿔준 병원에서 화려하게 탄생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낫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기를 그리고 낮추시기를 사람이 되시되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를 가지셨습니다. 그 낮고 천한 위치였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다면 어디서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뉴욕에서 또 아주 이름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아들로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그리고 백악관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많은 백성이 높이고 당신의 어머니는 퍼스트 레드라는 명칭을 받고 당신이 최고자의 아들 물론 이런 위치를 가지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모두 좋은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우리 주님을 표현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참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습니까? 거의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사.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는 더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멸시하지 않지요? 당신에게서 흉해서 눈을 돌립니까? 아무도 당신에겐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인간이 되신 이 훌륭한 하신 하나님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지만도 이러한 우리가 지금 53장에서 본 그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위치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전도인이 되길 원하며 또 천여 명 이상이 모이는 큰 모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한테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53장 주님에 대한 기록은 아주 틀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할 땐 한 왕이 나고 자기네 백성을 다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바람을 채우지 못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훌륭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된다고 사도 바울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의 나열들을 보면 그는 배가 파괴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교회를 염려함과 그 위에 많은 어려움이 그를 감쌌습니다. 오토 형제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축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착한 자녀들, 좋은 직장,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물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참으로 이 임마누엘은 그분의 자신을 표현하는 그분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 형제, 어떻게 생각해? 유명해지고 손님이 많고 그래서 많은 수확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축복이 올까요? 회사가 잘한다면 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의아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러한 소견들을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교회당을 보면 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스라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 합니다. 아주 웅장한 크리스탈 카테드랄이라고 여기 아름다운 그 휘황창한 유리 또 오르간도 밀리언 달러가 넘을 것 같은 오르간이 있고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카테드랄 가운데는 큰 시내가 있고 흐르고 중간에 그리고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휘황찬란한 불빛을 레온으로 꾸며놓은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여서 그 맨 처음은 천여 명 이상이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그 웅장한 건물을 보러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캐톨릭 교회인데 캐톨릭이 이제 34밀리온의 그 건물을 팔려고 한다 합니다. 그 독일 속담에 아 고양이를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팔리자 그것은 완전히 그 사람들을 그 관광지 같이 그곳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형제 중에 하나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당을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벽에조차 없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왕의 궁전 같은 것을 건축합니다. 이 사이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머무시겠냐고 한 그러한 선지서의 예언을 읽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산 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셨듯이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이 훌륭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은 요한은 말하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가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오시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께서 말한 것 같이 53절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던 것 같이 아마도 유명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미었겠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 선포를 즐겨 듣는다고 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역사가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두 번째로 그 예수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씨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조금이라도 죄가 그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도 그분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이겨내셨다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시험을 승리로 끝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인간들은 이사야 1장에서 언급됐듯이 모두 병든 자들이고 누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라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형제가, 어느 훌륭한 형제가 아무 흠도 없는 순종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모든 시험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과정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슬기로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시험 보지 않아요? 많은 시험의 과정을 거치죠. 그 학생이는 어떤 이에게 묻습니다. 학교 시험을 몇 번 치라니까 많이 보았어요. 대학에서 그러한 시험의 과정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가 졸업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장을 못 받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시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이길 다 치룰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치르시고 또 합격하신 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시험을 모두 잘 치겨낼 수 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절대적인 인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서 그분이 온전히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호소함으로 그는 그러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의 양면, 하나님이셨던 그 면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어디에 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둡니까? 아니면 다르게 물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더 우리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그분의 인자의 면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에게 죄가 없고 모든 시험을 다 치르시며 완성하시고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심을 빌라도까지도 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주님을 탄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면서도 이 정치인이 예수의 이 어떠한 그 인격 앞에서 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알아보고 감탄할 정도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을 아마도 빌라변은 많은 인간의 타락됨을 보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를 헐뜯는 많은 호소에 그는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구정을 한다고 입을 닫고 있습니까? 억울할 때 더 그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우리 주님을 힐난했을 때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쉽다고 쉽게 여기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옳지 않은 말을 한마디 나에 대해서 하면 나는 열 마디로 변명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혀가 불씨 같다고 아무도 사람이 혀를 질드릴 수 없다고 말했죠. 우리의 인성과 주님의 인성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주여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호이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인성을 가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로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녀가 훌륭한 출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인자 되신 예수께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처녀 아이에게 사리나 내가 너를 보면 꼭 네 엄마를 보는 것 같아. 너는 정말 엄마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말만 소리가 나게 하기만 하면 어떤 녹음기로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틀으면 소리 나는. 그런 어떤 기계 같은 게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녹음기로 만드시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나 이 훌륭한 처녀를 통하여 난 이 훌륭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이자 인자이신 이분 하나님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께 물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축하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너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훌륭한 인자 우리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입니까?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인 이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여 해방자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가 죄가 들어와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사탄의 형상을 드러낼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이지만 그것이 다인 우리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를 귀하게 여리며 오직 우리 주님만이 뱀의 머리를 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찬송하고 또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일학교 찬송이었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지금 기쁘다. 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었다. 우리 정말 찬송하는 그대로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한 면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삶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변화시키며 매일매일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남은 자들을 성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닫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 훌륭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증전은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더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한 증조, 이제 하늘에 한 우주적인 여인을 봅니다. 열두 별의 그 머리 위에 열두 별의 관이 있고 또 해로 옷 입었고 그 발 밑엔 달이 있고 그 천상적인 여인을 봅니다. 그녀도 잉태함 이 증조가 표현한 것이 우리가 본 이사야에서 본 것하고 다른 것으로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열두 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5절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7장에 하나님이 주신 징조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징조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징조는 차이가 있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징조는 우리와 관계가 되는 징조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 우주의 여인은 그 달이 발 밑에 있고 그 머리 위에 열두 별의 관이 있고 이 여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이는 여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다른 구약 백성을 의미하고 이 신약의 해를 말하고 열두 별은 그 조상의 별을 조상들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백성을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에 비교했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의 창조자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에서 언급한 것 같이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봅니다. 거기도 여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소서 5장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다른 여인을 보는데 이 여인도 임신했고 남자 아이를 탄생. 이 남자 아이는 이 여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형제께 묻습니다. 이 온 여인이 보좌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게 여인인데 그러면 누가 보좌로 올라갑니까? 누워 이 여인이 탄생한 사나 아이만 보좌에 어떻게 이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여인보다 커서 보좌에 올라갈까요? 이것이 남은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여인같이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여인의 몸에 그 강한 그러한 강한 일부의 강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뱀이 그 사탄의 의도는 그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해산할 아들을 삼키려 했었습니다. 그 용이 여인에게 두려움을 안아서 용이 가톨릭 교회를 무서워한다고 여기십니까? 사탄은 그 가톨릭 교황청을 좋아하고 거기에 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보십시오. 이것은 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훌륭한 징조에서 이해하고 또 이것이 우리 주님과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와도 관계됨을 명시하십시오. 그저 우니버잘로 우주적인 그 여인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 백성 속에 속하는 걸로 만족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작은 일부의 산의 아이의 무리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 결심이 되어 있지 않음을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기가 좋게 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 분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얻으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모든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시고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 모두가 듣기를 원하지 안하고 그 진리를 듣기를 우리 귀가 거역함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도교회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많은 그룹에 가서 너네는 죽은 자들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거듭난 지고 예수를 믿는 자인데 너희 당신들이 죽었다면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대교에게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있으면 죽었고 또 라우드지아 교회에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당신은 차가운 게 좋습니까? 뜨거운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것이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좋지 형제님, 당신을 어떻게 어떠한 자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고 그 그리스 단어의 뜻은 토해내고 싶다고. 그분이 참을 수 없어서 토해버리는 그러한 상. 아프리카 형제님에게 너희 교회는 뜨거우냐 차가우냐 몇 도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 안에서 불타라, 열심을 내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 안에서 우리 마음이 불탑니까? 라오디게에게는 그 미지근함을 내 입에서 뱉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믿는 자들이고 주님의 교회고 그러니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 10번 읽으십시오. 제가 지금 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복하게 되며 나는 이 산의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훌륭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을 읽고 아 좋다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우리 영으로 이 말씀을 만지고 의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영 안에서 체험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과 같이 되길 원한다라는 찬송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이것이 그저 찬송에 지나는 그러한 찬송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그 목차를 보면 아직 우리에게 이제 몇 분이 남아 있어서 목차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아시죠? 호랑이가 어떠냐고 얘기하라 그러면 노란색 까만 그 얼룩무늬가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하고 우리가 호랑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한테 호랑이를 생각하면 무섭습니까? 생각만 하면 안 무서워요. 왜? 호랑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야 생각하면 좋게만 여기고 이렇겠지 저렇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보면 이사야와 같이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명시된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죽은 자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 그분을 영 안에서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분 눈에서 상상만 한다면 별로 겁도 안 나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실체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훌륭한 그리스도를 취하여 그의 온전한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있죠. 누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당신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왕으로서 당신을 통치하십니까? 주님이 당신을 통치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 주님께서 당신의 왕으로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온의 백성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당신은 얼마만큼 주님께 당신이 실제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을, 내 가정을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구합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룹들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분의 실체를 알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며 순종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장로의 말을 듣습니까? 그분이 정말 교회의 머리로 당신이 머리인 분에게 갈 것입니다. 아, 좀 당신한테 문제가 있고 알고 싶으면 그저 스티븐한테 가면 스티븐은 금방 대답을 해주겠죠? 기도해서 금방 응답이 안 오니까 사람한테 장로한테 가서 우리 교제하고 하자고 하며 그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좋은 자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실 있으실까요? 그분의 해방의 사약, 그 이사야서 53장,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시면 죄만 사하시려는 그것이 목적의 다가 아니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 나라가 없는 왕은 나라의 왕이 없다면 그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머리 되심을 거부하고 목사나 장로 그들을 그 지도자들 그 책임자들을 머리로 삼기를 원하고 아무도 머리에게 찾질 않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골로새서에서 모든 지혜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의 부하가 이런 모든 지혜를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모든 이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뿐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모든 빛의 비밀, 모든 지혜와 명철이 당신이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어떤 신학을, 어떤 교수에게? 제가 듣기로는 전에 튜빙겐에 그 있는 신학교가 아주 유명해서 그 유명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아 그분은 모든 거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분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로 가려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산 돌이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보십시오. 이 새 예루살렘의 주님이 모퉁이 돌이니 이것은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영적인 이 살아있는 건축물은 우리 주님이 주축돌이시며 또 모퉁이돌이시며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축돌을 놓을 수 없다고 주님은 누구든지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고 또 베드로도 우리는 살아있는 산돌이다. 우리는 산돌로서 그 어느 누구에도 갈 수 없고 오직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또 우리 또한 산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온을 건축하려면 모퉁이 돌이 대신 주님께로 나가 주님 나를 산돌로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예수께로 나가라. 산돌들로서 우리 주님이 산돌이시며 주춧돌이신 동시에 또한 모퉁이 돌이신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이러한 많은 면을 이 그리스도의 면면을 그 중에 진리 가운데서 얼마나 이분을 당신은 발견하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분의 그 많은 면을 보려면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현실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살아있는 돌로서 알지 못하면 이 산 우리가 그분을 산돌로 알지 못하고 산돌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를 거치는 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거부감을 느끼고 예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종파 분열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할 때 그들은 얼마나 우리 말에 거부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나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볼 때, 아침 예배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체험한 많은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 훌륭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분함 그 여러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욕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산돌로 알지 못하면 이 산돌은 믿지 않는 자에게 부딪히는 그러한 돌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거부감을 안낼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웃어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못한 그 종교적인 이 종교적인 사람은 거부할 뿐 아니라 당신을 내쫓고 험담할 것입니다. 또 벌써 저녁 시간이 됐네요.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두 체험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